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렸는데 내 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이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예, 덥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사소한 일에 불평도 생기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 속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도 이제는 좀 뭔가 좀 움직이자. 코로나에 잡혀가지고 코로나에 그야말로 문을 닫아 걸고 잠이 들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생활들 조금은 9월부터라도 정말 나는 반대하지만 그래도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함께 모여서 식사라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자꾸 염려와 걱정 속에서 문을 닫아 걸고 잠들어버리면 본당의 생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또 찬성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스크도 조금 강론할 때만큼만이라도 조금만 반 좀 열어놓어도 괜찮습니다. 안 그래도 밖에 그렇게 답답한데 강론도 지루한데 얼굴까지 이렇게 답답해서야. 그래서 이제는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웃들에 대해서 배려, 내 생각만 강요하지 않고 지금 반 정도 열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이불로 또 그렇게 제일 먼저 벗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남 벗을 때 벗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남 눈치 보시지 말고. 왜냐하면 미사 시간에 이렇게 보면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론한다는 이유로 벗어놓고 끝까지 침 안 튀길 테니까 다른 분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마음들이 전해지기도 하고 강론 때만큼이라도 자유롭게 이렇게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고 남에게 잘 베풀지 못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중에 죽으면 내 재산의 일부를 이 마을을 위해서 내가 기부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노인에게 마음 의문을 잘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답답해서 랍비를 찾아갑니다.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나중에 죽어서 내가 그래도 그때는 내 재산의 일부를 이 마을을 위해서 내가 사용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돌아오는 마음들이 냉랭합니다. 그때 랍비는 이런 예화를 들려줍니다. 옛날에 양과 돼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돼지가 주인한테 와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왜 주인님은 양을 더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돼지 머리 누른 거 머리도 주고 몸도 주고 삼겹살 먹고 싶네요. 삼겹살도 주고 그 다음에 족발도 팔도 주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간 내장까지 순대까지 주는데 양재는 고작 뭐 털 깎이는 이거 별로 고통스럽지도 않는 이것만 하는데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양만 더 사랑합니까? 비록 너는 죽어서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비록 양은 적을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도 저토록 애쓰지 않느냐. 너는 지금은 안 하고 나중에 해주려고 하는 것은 큰 필요가 없단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행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양을 사랑할 수밖에 없단다. 우리는 나중에라고 미루지만 나중에 그것을 실행할지도 모르고 솔직히 그때 마음이 사람 마음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나중에 죽어서 큰일을 하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조그만한 선행과 또 희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더 중요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복음 말씀과 다음 주 복음 말씀 창고를 지어서 내가 배불리 먹어야겠다. 이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이것을 들려주고 오늘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지난주 복음 말씀 뭐였습니까? 예, 마리아와 마르타.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이제 꼭 읽고 오시네요.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와 또 이웃을 사랑하고자 베풀고자 하는 마르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복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청하여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말씀 공감 가십니까? 내가 맨날 문을 두드리는데 하느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러는데 왜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꾸 복음 말씀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계속 주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주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은 오늘 이 누가 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장을 보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올바른 기도가 그 앞부분에 나오고 올바른 자선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올바른 자선과 선행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하는 방법 다음에 이 완벽한 기도를 바치고 그 뒤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단식에 올바른 단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전체에 그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첫 번째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를 드리면 응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일독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공동의 내 이익을 위한 것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남을 위한 기도.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왜 올바른 자선과 올바른 기도 방법 다음에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에는 올바른 단식에 관해서 가르쳐주시는가. 이게 한 세트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냥 가서 내 기도만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느님께서 잘 안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성과 희생이 먼저 나왔다라는 것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내가 하느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하느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해놓아야 그리고 나서 기도드리라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갑자기 내가 무슨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잘해주기도 하고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와달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마태복음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자성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올바른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하고 나서 내 청할 거 다 청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지향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식이라는 것은 그 기도 지향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도의 한 세트라는 겁니다. 패키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올바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일부러 의로운 일을 하도록 하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는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빈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희의 그 마음들, 살아왔던 삶들이 보태어져서 그냥 한마디만 해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자선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지향을 두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우리가 열심히 살아라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선행도 베풀고 네가 열심히 살고 나서 나에게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거라는 거지 그냥 열어주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독서 말씀도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겁니다. 의인이 50명, 40명.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안 살았던 사람 50명 그 기도가 아니라 의인이라는 게 뭡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독서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하느님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그러면 기도의 방법이 뭔가 잘못된 게 있었겠죠. 복음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독서에서 아브라함, 지난주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들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 아이고 덥겠다 싶어가지고 덥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을 초대한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원천사 운동을 했다고 그랬죠. 원천사 운동이 뭐냐면 4천원 4천원 가톨릭 신문에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4천원으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 다음 주에 여기 올라와가지고 그 4천원으로 뭐 했는가 발표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사목 회장님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자기가 기초내가지고 농사를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너무 농사 짓는 게 힘들고 여름이 너무 덥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주신 4,000원으로 뭐 할까? 마트에 가가지고 얼어난, 얼린 생수를 4,000원치를 산 거예요. 300 몇십 원밖에 안 하니까. 그거를 이만큼 사와가지고 옆에 비닐하우스 하시던 분들 다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니까 물 한 잔에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워하더랍니다. 어디서 왔어요? 아이고, 성당에서 왔는데 우리 신부님이 천사 운동을 하라 그래갖고. 이 이야기만 해도 참 많은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묵묵히 자신의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이 아브라함은 겸손된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복도 많이 받았고 재물도 많이 쌓았고 종들도 많고 위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그렇게 겸손되게 극진히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선행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집안에 복을 주십니다. 내년에 너 사라에게 큰 복이 있을 거다. 응답되는 기도의 앞부분은 뭡니까? 자신의 선행과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신교를 뭐라고자 하는 게 아니지만 개신교는 선행이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그냥 내가 주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럽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빌어준 이 천사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어느 장소로 이동합니까? 디트로이트 본당으로 오십니까? 우리 디트로이트 본당이 소돔과 고모라입니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런데 18장 16절에 보면, 오늘 독서에 보면 그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이 내리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이걸로 손님 가고 나서 내일 본당, 저기, 신부들, 손님 신부들 또 둘이 오는데 저도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떠났다고 쏙 시원한 게 아니라 끝까지, 배웅까지 해주면서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열심히 믿고 살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악행을 행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저울을 들고 다녀요. 이 사람의 무게를 재보고 선한 일이 천칭이 많으면 그 사람한테 복을 주고 재보고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벌을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다시 건넵니다. 1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이 일들을 어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저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벌하러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솔직히 내가 고민이 있다. 니처럼 열심히 살면 좋은데 저쪽에 못 살아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지금 내가 그 벌을 내리러 가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밤모임도 하다 보면은 친밀한 곳에서는 속에 있는 이야기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럼 눈물이 주르륵 흘리면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죠.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돼야 속마음을 다 털어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과 평상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느님께서 당신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메시지를, 당신의 음성을 그 사람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도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 무겁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것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한다. 일단 주님께서도 바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성이 맞는 것인지 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느님도 보고 판단하시겠다는데 우리는 왜 그냥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는가? 하느님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그러는데. 자, 하느님의 방문 목적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벌을 내려서 회개시키기 위한 방문의 목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다 숨은 일도 다 보고 있는 그분께서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탈출기 3장에 보면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자극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데려가려고 내가 내려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고난받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렇다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괴롭히게 하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면 하느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들으시고 때로는 벌을 내리시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복 받았으면 끝나면 됐지 왜 굳이 거기까지 따라갔을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게 그러시려고 가신다 그러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 롯 때문이죠. 내가 롯을 좀 올바른 길로 이끌고 싶었는데 얘가 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욕심도 많아지고 물론 재물은 많이 줬지만 뭔가 올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서 좋은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좁기 때문에 같이 살다 보면은 네하고 내하고 좀 불편해진다. 자녀들하고 떨어져 살다가 한 두 달만 같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떨어져 있을 때는 애틋함이 있지만 같이 살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줬지만 롯은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삼촌. 그래도 부족한 저를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저 키우려고 그렇게 애쓰셨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 되죠.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먼저 뚝 둘러보니까 저쪽이 기름이 흐르고 화려한 네온 사인과 노래방 불빛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롯이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눈에 보이기 좋아하는 그 은혜를 감사함을 갚지 못하고 또 자기 욕심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올바로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그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아이고 내 조카 롯이 내가 잘못해서 내 탓이요. 내 때문에 저렇게 키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50명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들을 잘 보십시오. 제가 감히 아뢰니다. 먼지에 지나지 않는 제가 하느님께 지금 하느님과 협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여기까지 다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겸손된 기도를 바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을 중재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살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울어올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힘, 그것을 바로 중재기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선행을 많이 베풀었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롯과 그 가족들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은 모르지만 뉴스 세상을 보면 정말 인간이 너무너무 잔악해진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덕을 쌓고 선행을 쌓고 이웃에 대해서 헌신 봉사하는 삶들을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양도해야 하는 거죠. 하느님께 기도드려서. 그들이 바빠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중재기도도 합니다. 의인도 되어야 하고 아브라함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내 욕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아멘.